저희 교회가 애국 강연회를 하고 또 목사가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선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리다 보니까 저한테도 직접 메일도 오고 또 유튜브 이런데 이제 덧글이 달리고 왜 목사가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자꾸 하느냐. 그래서 좋은 이야기만 하면 되지. 이런 이야기 해서 왜 자꾸 여론을 형성하고 또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게 이렇게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 독립 침례교회 가운데는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큰 이런 교회인데 이러다 보니 우리 교회 이제 설교를 듣는 분도 있고 교회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같은 킹제임 성경을 쓰고 이러는 교회 안에서 대다수 교회들은 가만히 있는데 여기 사랑침례교회만 하나님의 오른쪽에 같이 분명하게 보수적인 것과 같은 가치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제 어려움이 생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한테 직접 이렇게 많이 들려옵니다. 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보면 거의 교회를 오래 다니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주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복음의 메시지만 전하면 되지. 왜그 이상의 다른 것들을 자꾸 전하느냐, 목사가. 이게 그냥 이렇게 믿음 가진 지 얼마 안된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나는 아주 확고한 보수주의자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보수. 그래서 이 소위 이제 무슨 구원파라든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기 아주 몰입돼 있는 이런 분들이 그 이상을 보질 못하고 자꾸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목사가 왜그 이상의 토탈 트루스를 자꾸 가르치느냐. 이것 때문에 아주 불편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이제 많이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믿는 것이 숙명론이에요. 숙명론. 그래서 한마디로 기독교는 숙명론이라는 걸 믿으니까 영어로는 페이탈리즘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게다 이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것도 뭐할 필요도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든지 이런 데 검색 엔진에 들어가서 숙명론 이렇게 가서 찾아보면 숙명론이란 일반적으로 역사 속의 모든 사건들 혹은 개인의 삶 속에서는 일어나는 일들이 운명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그런 견해를 의미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 사람의 그 사상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숙명론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혹은 배우자가 암과 같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 같으면 지금 82살이세요. 그렇죠? 지금 이런 상태로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근데 일주일에 세 번씩 투석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숙명론자가 되면 우리 인간 다 죽으니까 투석은 받을 필요가 뭐 이제 좀 있으면 죽는 건데 그렇죠? 병원 그 굉장히 그 절차가 복잡하고 힘들거든요. 이게 넘어져 갖고 일어나지 못하는데 뭐 어떻게 재활 치료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조금 있으면 죽고 마는 건데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하실 분 있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나 부모나 아니면 배우자가 누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가서 죽을 건데 뭘 가서 고치냐고. 여러분,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결국 딱 죽는다는 그 숙명론에 갇혀갖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같으면 하나님 정해놨기 때문에 길 가다가 그냥 넘어져갖고 전망이 된게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것은 여론을 조작했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까지 해서 다 지금 보통 문제가 지금 아닌 거예요. 자, 이런 것 가운데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있고 연일 언론은 거짓 보도만 해요. 핵무기 실험하던데 이거 다 이제 폐기한다니까 말 그대로 평화가 오는 걸로. 여러분, 평화 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핵 폐기하겠다는 얘기 하지 않았는데도 그게 핵 폐기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핵 폐기하겠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뭘 했어요, 오히려? 우리는 핵 실험을 다 해서 이미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핵 동결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게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 군대를 보내고 해서 지금 봉쇄라고 어떻게 하면 지금 어떻게 잘못하다간 전쟁이 일어날 이런 상황 속에 또 사회주의 이쪽으로 나가는 개헌을 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개헌이 통과가 되면 베트남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은 다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는데. 그렇죠? 그럼 뭘 기도하고 할게 있어? 결국은 다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결국 숙명론에 빠져서 결국 망할 세상이니까, 우린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을 올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8장, 19장에,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간구하는가 한번 봐라.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망할 도시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망하도록 이미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하나님이 허용을 한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망할 도시인데. 그렇죠? 또 나중에 넘어가서 니느웨라고 하는 악한 도시가 나옵니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사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요나를 보내서, 그 요나가 가서 선포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돌이킵니다.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심판 내리는 거를, 어떻게 연기하시잖아요.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니느웨 망할 도시인데, 거기 가서 뭐 선포하고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불순종을 보자. 얼마나 하나님 대적하는 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고 일어나서 계속해서 대언자를 보내고 보내고 보내서 뭐라 그래요?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세요? 이거 멸망할 나라,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라고 한 사실 하나님 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이 대언자들 보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냐? 온 세상 다 망할 텐데. 여러분, 온 세상 다 망할 거 아니에요? 왜 회개하라 하시는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그때 거기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그분께 고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느냐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 회개예요. 다 망할 건데 왜 회개하라고 하실까요? 이 숙명론에 빠지면 회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을 자가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뭐하러 가서 복음 선포하고 전도자 보내고 선교사 보내요? 지금 가서 다 전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건 숙명론이 아닌 거예요. 숙명론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시냐? 그렇게 해나 안 하나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망하게 될 텐데. 역대기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대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서 무슨 정치 활동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이런 악한 상태에 빠져 있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정보를 접하고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숙명론에 빠지면 그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쳐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걸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 다 망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우린 기도만 하면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을 그거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하나님이 섭리로 하나님의 그 이루고자 하는 계획,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조정을 하셔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세요. 꺾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조정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렇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렇게 세우시고 선포 이 일로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저와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지만 인간의 책무는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든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낳습니다. 5살 된 애가 와서 이것저것 다 해달라 그래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마음 압니까 모릅니까 애가? 그렇죠? 5살짜리가 와서 자동차 좀 운전해달라 하고 싶다고 그런다고 나 저 차 좀 운전하고 싶다. 여러분 얼마든지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니까.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마음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특권이 뭐예요? 저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뭐든지 와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조절을 하시죠. 그거에 맞춰서. 숙명련에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해서 교만을 부리는 거나 아니면 자기 책무를 회피하는 거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심지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라고 기도하세요? 조금 멀리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거 숙명련에 빠져 이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이거 기도 드릴 때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에요. 지금 참 사람으로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듯이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다시 말씀드려 먼저 구한 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독교는 숙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숙명론에 빠지면 옆에 가서 복음 믿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정해진 사람, 저 사람 구원받을 사람 있고 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있는데 뭘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미 다 숙명론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숙명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이건 뭐냐? 이 안에 이성을 줬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옳고 그른 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이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또 복을 우리 신약성도들에게 줬냐? 진리의 영이 이 안에 들어와서 영원 무궁토록 내주하는 복을 줬어요. 진리의 영이 들어와 있다니까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모든 문제, 교회의 모든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게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태어나게 되면 진리의 영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우리를 인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모르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세상과 마귀와 그의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들을 막는지 잘 살펴보고 그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싸우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틴 루터가 숙명론을 믿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린 영혼의 자유 이게 가능했겠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이 영혼의 자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하는 거를 내가 여태까지 속고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알려야 되겠다고 나서 알린 바람에 온 세상이 개화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괴롭히던 병 있었어요. 사탄의 메신저가 와서 괴롭게 했습니다. 주여, 숙명으로 이게 주어졌으니 참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운명이 지금 공산주의 주사파들에 의해 지금 파국으로 치달을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가치, 기독교의 가치, 인간이 누려야 될 그런 가치 이런 거를 파괴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아이들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계몽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때가 되면 그건 그때 일이에요. 그거는 또 감사하게도 우리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안 들어가요 거기.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다 들려 올라가지만 들려 올라갈 때까지 여기서 같이 아이들하고 믿음 생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동성애가 창궐한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있겠어요? 예.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세상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가 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동성애가 그냥 창궐한 그런 시대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숙명론자가 되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 동성애는 안 된다고 적극 주장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 동성애 안 된다 그래요. 이거 목사나 누가 이런 거 얘기한 건 다 반대하면서도 또 그런 분들이 동성애는 안 된다 그래요. 이게 이중잣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나라가 공산화되고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영혼의 자유를 잃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잃어요. 말을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데 여러분 동성애보다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 전교적 교육 받는 거 여러분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분 있어요 이 자리에? 네. 결국 인간의 교육은 다 그건데 뭐 전교적 교육 받으면 어때? 이런 분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전교조를 지지하는 사람도 자기 아이들은 전교조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가서 전교조를 지지합니다 하는 그 모든 정책을 근데 내 아이가 가서 전교조 교육 받는다면 그게 설레설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길을 쓰고 막으려고 그래요. 인간의 교육은 다 거긴데 길을 쓰고 막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왜 그래요? 이 아이의 교육이 초기 교육, 특히 초등학교부터 시작돼서 중학교까지 가는 동안에 이 초기 교육이 잘못돼서 뇌가 구조가 바뀌면 영원토록 인생 망치게 됩니다. 제가 이 국가에 지금 이런 일들 하는 사람들 보면서 늘 머릿속에 머리가 어떻게 됐길래 저런 생각을 할까 하는 거예요. 머리가 어떻게 됐길래 저런 생각을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머리가 어떻게 됐길래 저런 생각을 할까? 이런 인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전교조 교육은 안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교조는 나쁘다. 민주노총 저렇게 과격하게 특히 공산주의 저와 같은 그 이론을 따라갖고 이렇게 해서 계급투쟁하는 거 이거 우리 기독교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붕괴되는 걸 보고도 기도만 하면 되지 왜 도대체 목사가 애국 강연을 왜 하느냐. 그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무지해서 몰라서 그런 말을 하거나 자기 회피를 하거나 자기 회피 그렇죠? 예. 아니면 하나님께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분들은 도대체 뭐라고 기도할까? 기도만 하라 그런다는데 도대체 뭐라고 기도할 겁니까? 여러분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겁니까? 그러면 얘기해야 될 거 하나님한테 나라가 어떻게 됐길래? 그렇죠. 하나님 물을 거 아니야. 너 나라가 어떻게 됐길래 기도하냐. 나라가 뭐라 그래요? 공산화가 될 그런 이 주사파 들어서 갖고 사회주의가 될 그런 그걸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그런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을 혼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가서 보니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에 또한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른다. 위험한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사랑하며 5절에 이제 점점점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하다가 맨 끝에 가서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이거 지금 누구에게 주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자,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맞습니까? 교회 다녀서 경건한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과 싸워서 악을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없으면 돌아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선조들이 이 땅에 심어준 자유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의 가치가 뭐예요? 억압된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영혼의 자유를 주고 이걸 통해서 정말 개개인의 우수성과 역량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 인권의 자유를 허락한 게 이게 프로테스탄트 자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그럼 하는 단계가 뭐냐? 일단 배워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몰랐어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운 다음에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여러분이 투표할 때 가서 올바른 것에 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치예요. 투표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투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가치, 인권의 가치, 자유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프로테스탄트 가치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투표를 통해서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 나라가 혼동이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되도록 해야 그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책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일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그런 성경 우리가 전달해야 되겠다. 예, 정말 올바른 그런 신학교회를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하면 이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나라가 이런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고 해서 전도서에 뭐라 그래요? 모든 것엔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지나간 다음에 뭐 사회주의 된 다음에 그때 갔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되기 전에 되면 안 된다고 저와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서 말을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네. 네. 알려야 될 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에 때가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할 필요 없었어요. 5년 전에 할 필요 없었어요. 심지어 2년 전에도 할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여론조작을 통해서, 예, 이러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발생하면서, 말 그대로 북한에, 예, 북한에 지금 먹잇감이 될 이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때가 있다. 지금은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지키며, 그렇죠? 영혼의 자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지고 동성애가 확장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외쳐야 될 그와 같은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대다수 교회 목사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 마음의 부담을 갖고, 그래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우리 교회 다행히 집사, 또 집사 부인들이 다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 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다 같이 따라주셔서,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책무는 뭐냐?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 돌려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알고 배우고 알리고 바르게 투표하고, 여기까지 해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그래야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구원받은 크리스찬이죠. 맞아요. 그게 아니라 성숙한 크리스찬. 정말 세상을 바로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실천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투표장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데다 투표하는 이런 사람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긍휼 많은 우리 주님께서 성경대로 믿기를 작정하고 고난의 길을 택한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 평강의 응답을 주셔서 주사파 세력들이 일시에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그 계략에 빠져서 애기서 일시에 제거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수 있노라. 기도하겠습니다.